오늘은 설교 제목을 죄를 경시하지 말라, 죄를 경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고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이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바르게 복음을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죄를 경시하는 경향들이 너무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죠. 너무 쉽게 여기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굉장히 관대해졌습니다.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무나 죄가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고기가 물에 젖은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인간의 부패함에 관해서 재발견해야 되는 의미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죄의 부패성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지를 느낄 때, 그것을 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쉽게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쉽게 다루지요. 복음도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경외할 줄 알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 문제를 회피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긴다, 또 죄를 회피하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죄 때문에 큰 피해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렇게 줄을 이렇게 딱 쳐놓으시고 에스겔 3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말씀. 새벽마다 이렇게 성경 찾는 소리를 듣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막 찾아가는 그 소리가 너무도 행복해요. 요즘 사라진 소리거든요, 이 성경 찾는 소리가. 자, 에스겔 33장 8절 다 찾으셨지요?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대단히 엄중한 말씀, 대단히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 될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죄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지 않게 되면 그 피를 어디에서 찾는데요? 우리의 손에서 찾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그 죄값을 누구에서? 나에게서 찾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죄의 문제를 꺼내지 않고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얘기하죠.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본문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얘기하지요. 여기에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는 자만이 복음의 절대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아예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복음에 대해서 취급하지 않고 살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단순히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지난 어떤 죄 문제라도 다 없이 여기신다. 그럴까요?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대단히 중요하지요. 로마서의 말씀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서두에 간단한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1장부터 3장 모두 죄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1장, 2장, 3장 계속 그 죄에 대한 깊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부패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한 목적은 단순히 정죄를 위한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부도덕한 부패를 깨닫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를 거론한 이유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의 심각성을, 그의 병에 대한 심각성을 깨워주듯이,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절한 치료의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은 죄인이다, 따라서 죄인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이 정죄를 향한 목적이 아니라, 그가 다시 그 죄를 인식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진통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진통. 여러분, 산모가 출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진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순풍 쉽게 낫는 분은 별로 없어요. 예, 아예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별로 없어요. 그만큼 큰 고통을 겪고 나서 나아요. 이전에 제 아내 막내 늦둥이 낳을 때 아내가 하필 주일날 낳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곧바로 제가 병원에 갔어요. 아내가 진통이 와서 아침 1부 예배 시간 정도에 진통이 와서 혼자 스스로 지하철을 타고 병원을 갔대요. 그래서 그 아이 별명이 이 하철이라고 합니다. 하철이.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고 아기를 낳으러 가서 그 하철이라고 해요. 늦둥이 하철이. 근데 그 하철이가 거기를 아내가 이제 가서 진통이 막 오는데도 혼자서 그 가방을 들고 그 지하철 타고 병원까지 간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거는 3부 예배 그 소식을 듣고 3부 예배를 마치자마자 제가 병원을 또 달려갔죠. 예, 달려갔는데 계속 진통을 오는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계속 함께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오후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얼른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버티어. 예. 그럴까 하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아기가 나왔어요. 예. 그랬더니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은 남편도 없냐? 예. 어떻게 가족들도 없냐? 혼자 그 가방 들고 진통이 오는데도 하철이를 데리고 그렇게 거기 와가지고 혼자 내내 고통하다가 그래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무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 늘 마음이 아프죠. 어쨌든 산모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그 진통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진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통이 싫어서 만약에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양심을 저버린 일이 되는 거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자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죄를 드러내고 꾸짖을 만큼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의식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칠 만큼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가?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오해나 비난도 감수할 만큼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제대로 선포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괜한 오해, 또 괜한 미움, 괜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거지요. 가짜 사랑을 한 거지요. 그냥 겉으로만 사랑한 거지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죠.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진통이 너무 아파서 피하고만 했다면, 그러면 그 사랑의 진통이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아프지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요. 또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프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해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적인 회개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뉘우치는 거 가지고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너무도 어긋난 길을 갔구나. 하나님이 정하여 준 관역의 정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도 벗어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스스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검. 칼이라고 얘기하죠. 칼. 우리의 칼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 검으로 말미암아 깨우치게 되기도 하고 그 죄를 도려내기도 합니다. 죄를 도려낼 때는 아프기도 합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도려내질 때 우리는 다시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질병도 그 원인을 찾고 심각성을 설명하는 것이 치료를 찾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게 되면 먼저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히 안타깝게도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죄를 일깨우는 설교를 단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죄를 깨우치는 것은 성령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임을 아셔야 합니다. 죄가 죄로 인식되어지고 죄가 죄로 인하여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죄와 의와 심판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람의 귀로 듣기에 좋은 설교만 한다면 아마도 설교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귀에만 좋은 소리만 한다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결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진실하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할 때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시래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각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복음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가 심각할수록 더욱 강력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낮에 밝을 때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별들의 그 찬란한 빛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배경으로 할 때에만이 비로소 복음의 참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더 어둡게 볼수록 복음의 빛은 더욱더 밝게 우리를 향하여 비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가 끔찍한 본질을 깨닫기 전에는 복음의 그 아름다움과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깨우쳐 주심으로 더욱 복음을 존귀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더욱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해집니다. 내가 더욱 복음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환성을 터뜨리고 더욱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죄에 인하여 지배당하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인하여 참된 자유를 도전하고 오늘도 힘있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